같이 은혜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저는 오늘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기를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해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소위 뜨거운 미국교회 목회자들이나 혹은 흑인교회 목회자들 중에 설교 전에 성도들과 함께 흔히 이런 선언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God is good. 그러면 전체 성도들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All the time. 그러면서 이 고백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두 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모인 성도들에게 지금 삶의 어떤 일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설령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시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은 그때그때 우리 삶의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정이 동할 때만, 우리 감정이 느껴질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심할 수 없이 진정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날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릇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은 결코 푸른 초장같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벼랑 끝 절벽으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드신 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온갖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 하늘에 속한 좋은 것들을 우리 삶에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친숙한 내용입니다. 그리스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며 지냈던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역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적들을 경험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믿음의 격려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믿음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적 끝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과부의 아들이 중한 병이 걸려 고통당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극심한 가뭄 중에서도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 과부와 아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행복이 깨져버렸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소중한 아들이 죽자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과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 순간 엘리야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영적으로 여러 기적들을 체험하며 승승장구했었는데 과부의 아들 죽음으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경험한 위기는 주로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릿 시내가나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도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의 질과 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먹는 문제를 뛰어넘는 죽음의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엘리야가 경험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죽음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른 것은 문제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 배부른 소리입니다. 죽음이 닥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백기를 들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직면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극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 놓인 엘리야의 반응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시 수많은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는 문제 자체보다 우리가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과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위기를 당한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임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또 배움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점점 심해지더니 갑자기 숨이 끊어졌습니다. 본문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다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과부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의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힘든 인생을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딸 넷을 낳은 후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낳아 아주 애지중지하게 잘 키웠습니다. 부모님들과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그 아들은 잘 성장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 ROTC 장교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관식에서 그는 장교 정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부모님께 멋진 거수 경례로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3개월 만에 시신이 되어 부모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슬픔, 이런 찢어지는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곁을 떠나버리는 비통함은 겪어본 사람만이 그 비극을 이해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찢어지는 가슴으로 비통한 울음을 터뜨리던 여인의 눈에 옆에 서 있던 엘리야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그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문 18절에 외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성경에는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한 것이 한 구절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얼마나 퍼부었겠습니까? 자신의 전부로 의지하고 살았던 외동아들이 죽었으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 이성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적어도 1년 아니면 2년 정도를 지냈을 것입니다. 가루가 매일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가루통과 기름병을 볼 때 매일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신기함과 놀라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던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경험했던 놀라운 체험과 놀라운 경험과 놀라운 보호와 섭리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보았고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고 매일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음에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녹아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갑자기 시련이 다가오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했냐라는 식으로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크다 하더라도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인의 원망과 그에 대한 미움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엘리야가 사르밧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여기 왔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이곳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더구나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죽은 것이지 엘리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엘리야는 아버지가 없는 이 과부의 아들에게 분명히 잘해줬을 것입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놀아주고 대화해주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 끼 먹고 굶어 죽으려고 했던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살렸고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엘리야에게 무슨 무례한 말입니까? 이런 순간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9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그 순간에 아무런 말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르밧 과부에게 그 아들을 달라고 해 그 아들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와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엘리야는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아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죽어 싸늘해진 시체를 안고 자신의 다락방으로 돌아온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열왕기상까지 아직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이전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데리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죽은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과부와 엘리야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부는 기적을 경험하는 가운데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전혀 다른 위기가 다가오자 이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즉 이전의 경험이 현재의 위기에 전혀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시냇가의 기적을 사르밧 과부 집에서 경험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직면한 문제는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듣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위기고 불가능한 문제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아들을 달라고 요청해 자신의 침실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종류의 위기를 돌파하는 귀중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머물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는 과부와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비난에 예민하게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를 들고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용해집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 그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 모두 죽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일수록 문제가 터지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어야 합니다. 풍랑을 보며 소리치를 필요 없이 주님만 바라보면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도 보지 않았고 죽은 과부의 아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을 쳐다보고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삶에 다가오는 여러 종류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앞에 머물러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진정으로 위기를 해결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문제를 극복하고 위기를 돌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이 죽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이 살아나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르밧 과부가 본문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 사르밧 과부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인 줄 알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사르밧 과부 한 개인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돌파하는 훈련 과정을 거친 후에 다음 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즉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의 전조였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본문 17절은 2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수형으로 이 일들 후에 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은 단수와 복수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가끔 혼동이 생기는데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after these thing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일들이 그동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일들이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후에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말합니다. 즉 아방에게 나가 이제 앞으로 내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일, 그리스 시내가로 가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은 일, 그리고 사라바 과부의 집에 도착해 가루의 통과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일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각각 연결되지 않은 별개의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삶에 허락하셨던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그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있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읽으면 단순한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몇 년에 걸친 사건이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3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그간 경험한 일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영적인 대결을 하려면 더 훈련받아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영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면 엘리야의 경우와 비슷한 훈련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구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일 후에. 이 짧은 구절은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마치 파노라마처럼 간단하게 요약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방금 인용한 창세기 22장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75세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75세가 되어 살던 고향을 떠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정을 나누고 외로움을 달래면서 지내던 조카 롯이 목초지 문제로 떠났고 후에 그돌라움의 연합군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군사 318명을 끌고 가 조카 롯을 구해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 이스마엘을 얻는 과정에서 엄청난 가족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그 아들을 내쫓는 아버지로서는 정말 맛보기 싫은 쓰라린 아픔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는 이 짤막한 말은 이런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의 삶에, 아브라함의 삶에, 또 우리들의 삶에 왜 이런 일들을 계속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까지 성장하도록 삶에 계속적으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부분이 끝나야 인생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때까지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는 일들의 연속,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시련이라면 시련이고 훈련이라면 훈련이라는 것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 크고 작은 위기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경험이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끝까지 온전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 모습이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안고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 구절을 문맥에 맞게 조금 고쳐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땅, 시돈 땅 모두 다 기근이 내려 재앙이 내린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만 이 과부에게도 재앙이 내린다는 말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일어난 일로 인해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지금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에게 배울 부분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곤혹스러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것은 애가 아프거나 죽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테크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원리입니다. 당면한 엄청난 위기 앞에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그 문제에 얹고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율법 조항을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율법의 세부 조항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지금 자기 자신을 동일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고 그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절박한 기도만이, 간절한 기도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외맥에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과부가 엘리야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부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은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누군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한 이방 여인을 통해 엘리야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삶의 위기도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절망이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끝이라고 단념하고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우리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난 후에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죽음같이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을,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위기 속에서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 기도한 것은 영적인 용기가, 영적인 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용기와 담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인 힘을 매일 키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일 때 그런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횟수가 많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건 없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위기가 마치 파도같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엄청난 죽음의 위기를 접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잠잠히 머물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있는 위기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이 영적인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심으로 승리와 기적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